오늘 본문에는 유다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는 요시아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과 23장의 기록을 참고하면 요시아 왕은 정직하며 또 다윗의 길로 행하며 특별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행한 일에 전무후무한 사람이었다고 열왕기 저자는 요시아를 평가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했던 한 인생 요시아. 그의 순종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은혜와 적절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8째 해에 온 나라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마치고 성전 보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힐기야 대제사장이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책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참 귀한 율법책이 어떻게 헝금함 속에 들어있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만 충분히 이 역대하가 기록된 특별히 요시아 왕이 통치하던 이 시대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납득이 되는 이 내용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르기 전,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왕위에 올라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는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 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유다 왕국을 공격할 때 어떤 믿음의 사람이 이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율법책이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전 안에 있는 헝금함 깊숙한 곳에 이 율법책을 숨겨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도 이 헝금함 안에 율법책이 숨겨진 것을 모른 채 시간이 오래 지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것이 아니라면 이 요시아의 아버지인 아몬 그리고 할아버지인 므낫세의 통치가 계속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적극적으로 예배를 폐지하고 성전을 더럽게 할 때 어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책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시나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전 안쪽에 있는 헝금함 깊은 곳에 이 율법책을 넣어놓고 율법책을 보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경우에 의해서 이 율법책이 헝금함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헝금함 속에서 오랫동안 묵혀있던 이 율법책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었고 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낭독되었고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이 비로소 지켜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대제사장 힐기야는 이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넘겨주었고요. 사반은 이 율법책을 받아가지고 요시아 왕에게로 달려가서 그 책의 내용을 읽어주었습니다. 요시아는 사반이 읽어주는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정말이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옷을 찢는 일은 어떤 슬픔, 또 고통, 분노, 후회 등의 어떤 감정의 표현으로 개인적이거나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도 왕이 이토록 이렇게 비통해하면서 막 이렇게 옷을 찢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사반이 요시아에게 읽어준 이 율법책의 내용이 요시아로 하여금 굉장히 무거운 개인적인 혹은 국가적인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이 사반이 발견한 율법책이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그에 대한 복과 저주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였을 것이다 하고 많이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 중에서도 27장 혹은 28장의 내용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즉 요시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 이를테면 이런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2절 말씀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을 별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뭐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었을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요시아는 유다 왕국과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이 곧 임할 것임을 그는 직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과 그리고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결코 올바르게 살아오지 않았음을 그는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마치 요시아는 거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어떤 작은 흠이나 때가 묻어있지 않은 아주 깨끗하고 순결한 겨울이 자신과 민족의 삶을 비춰주었고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과 민족의 모습을 바라보노라니 도저히 부끄럽고 민망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으며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 회개하면서 긍휼과 자비를 구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과 민족의 삶을 비춰본 그 순간 거룩하신 심판의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자비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자신이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죄인이고 하나님은 진정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요시아는 자신만 옷을 찢은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정신이 번쩍 난 요시아는 자신이 느낀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이 느낀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와 멸망의 말씀이 정말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인지 정말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냥 내 마음의 일시적인 감정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람들을 불러서 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합니다. 이 요시아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선지자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되는데요. 여선지자 훌다는 요시아의 마음처럼 요시아가 느꼈던 것처럼 진정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보내실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죠. 그러자 이 요시아는 정말 큰일 난 듯이 속히 온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모든 백성들에게 다 선포하고 그들에게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순종과 철저한 회개와 통렬한 반성을 촉구했고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도 요시아가 보여준 것처럼 똑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무릎 꿇고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살 것을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요시아가 33절에 보시면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였다고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 역시 열왕기하 23장의 기록을 참고하면 성전에 있는 우상의 형상, 우상의 그릇들을 다 내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폐하고 또 성전 안에 있는 남창의 집들까지 다 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아와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깨달은 것을 그치지 않고 그러면 이 깨달음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일까를 고민하면서 자기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실천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그동안 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그동안 유다 왕국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요시아와 이 지금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모습 같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30장 9절에서 11절 말씀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불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너희들이 가고 있는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그 길로 가봐야 죽음밖에 없다고, 당장에 돌이키라고,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와 거짓과 가식과 모든 위선과 모든 죄를 다 당장 그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귀에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말하는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진짜 내가 잘못 사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말씀을 인정하면 나는 잘못 살고 있는 거죠. 나는 죄인인 겁니다. 나는 나름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적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완악한 것이죠. 잘못하고 있어도 잘못했다고 말하면 듣기가 싫은 겁니다. 우리들도 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냥 듣기 좋은 말이나 하라고, 우리에게 평안의 메시지나 전하라고, 설사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뜻이 심판이어도 거짓으로라도 우리가 듣기 좋게 괜찮다, 평안하다, 잘하고 있다,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냥 우리 듣기 좋은 말만 해달라고 선지자들한테 끊임없이 이 백성들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의 거울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삶을 비춰주었습니다. 말씀 앞에 비춰진 자신의 죄악되고 가짓되고 거짓된 모든 모습들을 보았지만 그 민망함과 그 부끄러움을 보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용서와 회개와 회복과 자비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도리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는 선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친 나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보고도 고치지 않으려 했던 완악함, 도리어 하나님을 고치고자 했던 백성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 유다 백성들은 지금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니 가끔이 아니라 자주 그럴 것 같아요. 좋은 얘기 듣고 싶어 합니다. 위로가 되는 이야기, 힘이 되는 이야기, 그냥 듣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격려가 되는 이야기 듣고 싶어 하죠.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얼굴이 이렇게 막 화끈거리고 막 기분이 나빠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신랄하게 나를 지적하고 내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정말 아주 적나라하게 비춰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추실 때, 그 말씀의 거울에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었을 때, 부끄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나 나쁘게 살지 않았다고, 나에게 지적질하지 말라고, 그렇게 거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반응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말씀 가운데에는 힘이 되고 막 감동과 성령이 주시는 힘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은혜의 말씀도 많이 있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은 겉사람의 모든 행실과 속사람의 모든 생각을 파헤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내게 합니다. 그것이 말씀이 가진 힘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과 25절 말씀,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이렇게 후벼파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나라하게 내 자신을 비추고 내 자신의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능력 있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확하게 찌르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아,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 민망하다는 생각이 드시거든. 말씀을 듣자마자 요시야처럼 옷을 찢고 백성들처럼 순종을 결단하였던 것, 이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하고 통렬하게 죄를 반성하며 모든 죄에서 즉시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말씀에 비춰서 드러난 내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돌아오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훌다 선지자가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다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심판이 임하긴 임할 건데 매우 절망적인 소식이죠. 심판이 임하긴 임할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요시야 당신이 눈을 떠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지게 되진 않을 겁니다 하고 요시야에게 신락 같은 희망의 말씀도 주었습니다. 즉 여선지자 훌다의 이 말은 매우 희망적인 말이었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통렬하게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 모든 죄악을 돌이켜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사람이 눈을 뜨고 살아있는 한, 그가 호흡을 하고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내리려고 했던 심판과 모든 재앙의 말씀은 유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요시야는 이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왔던 모든 선조들과 모든 조상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들을 배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적어도 나 하나가 적어도 내 자신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고 하나님 앞에서 통렬하게 죄를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그러면 이 민족과 국가적인 재앙마저도 유보가 되는 것이구나, 의인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요시야가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33절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역대하를 기록한 역사가는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한 민족에게 임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유보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우리는 다시 비대면 예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교육자분들이 다 마찬가지일 건데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 자체가 큰 기쁨인데 교회에 오지 못하는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힘이 이렇게 빠진 성도들, 그리고 아 진짜 이렇게 하루하루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 힘으로 살아가시는 정말 절박하고 어려운 분들, 예. 아, 그런 분들 어떻게 견딜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몇몇 성도님들의 얼굴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 교회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계속 은혜를 공급하고 영적인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 섬기고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 아마 다 저뿐만 아니라 다 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적나라하고 선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너만 잘하면 돼. 너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너만 네가 하는 지금 네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말이 진짜가 되도록 너만 잘 살고 있으면 돼. 성도들은 알아서 잘 살아. 하나님이 저한테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과연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을까? 부모인 우리가 순종의 삶을 잘 살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영적인 거장으로 잘 자랄 수 있을까? 이 교회의 스승이자 어른된 우리만 잘하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사랑방 식구들 잘 살고 있을까?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해도 영적인 온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목자인 우리만 잘하고 있으면 됩니다. 나만 잘하고 있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잘못한 것 고치고 회개하고 하지 말 것은 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은 분명히 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온전히 잘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했거나 진실하지 못했거나 거짓되거나 가식되거나 부끄러운 모습들 생각나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두 번 다시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모든 삶과 행실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말 거울로 깨끗하게 비춰주거든 그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고 진실하게 잘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교만했거나 진실하지 못했거나 거룩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들 다 회개합니다. 전심으로 주께 돌아와 삶을 고치게 하시고 평생 겸손하게 하나님 잘 섬기며 순종하며 거룩하고 진실하게 주만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